예,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잠시 쉼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단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이라는 단어 그리고 비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학창시절에 선배 중에 노정상이 있었어요. 이름이 정상인데 성이 노래가지고 한참 놀림을 받았던 노정상 우리 선배님이 기억이 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나의 삶과 언행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많은 질문을 잘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은 옳다 하고 정상이라고 대다수 생각을 하고 내 옆에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상의 잣대와 기준을 자기에게 비추기보다는 남에게 주로 많이 비춤으로 자기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쉬는 동안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거든요. 너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비정상인가. 가만히 예배를 이렇게 제가 주관을 하다 보면은 이 자리에만 벌써 20년 정도 섰어요. 부교육자 때부터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비정상적으로 드리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비정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가끔 뭐 스마트폰을 보면서 말씀을 보는 척하면서 기사를 보는 분도 계시고 습관적으로 조는 분도 계시고 제가 볼 땐 다 비정상이죠. 일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정상으로 여러분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계를 더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주관하는 그 악한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사탄과 마귀라고 얘기하시는데 마귀가 주로 힘쓰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뭐라고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거짓의 영을 붓는다. 그리고 속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서 아비처럼 섬기도록 만든다.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를 속게 해서 마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답하고 약간 좀 황당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장에서 이제 장닭을 가끔 사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닭을 이렇게 올가미를 다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들고 오셔요, 거꾸로. 거꾸로 톨레터를 들고 오다가 우리 뒷마당에 있거든요. 그 뒷마당에 이렇게 풀어놓는데 그냥 풀어놓지 않고 올가미로 이렇게 동그란 큰 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훌쩍 던져놓습니다. 근데 대다수 닭들은 닭머리인지라 그 원을 잘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벗어나는 닭도 가끔 봅니다만은 대다수 닭들은 그 원을 벗어나지가 않아요. 왜 안 벗어날까요? 이 닭머리가 말이에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아직도 내 발이 묶여있구나. 그래서 올가미를 보면서 올가미 밖으로 벗어나지 않냐는 답답하고 황당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답답하시죠?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다.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입으로는 자유라 얘기하면서 율법의 얽매이거나 올가미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이 세상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언약을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마치 이 사람들이 닭처럼 그 원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속아서 살아왔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이 순간도 우리가 온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거짓의 영에 속아서 앞으로 인생도 낭비한다면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성도 여러분, 매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 진리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비추셔서 거짓으로부터 떠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죠. 많은 인생을 비정상처럼 산 것에 대해서 한탄하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큐티를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정상인처럼 살아가도록 하셔야죠. 아버지께서 기쁘신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사셔야죠.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는 이 공략을 잘 보셔야 하는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삶을 산다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사탄이 육체의 소욕을 부추겨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게 함으로 우리가 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기에 사용된 이 소욕이라는 단어, 이 욕구라는 단어, 제가 한번 셋째 주 전에 말씀드렸었던 단어인데 에피두미아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욕구를 의미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인정받을 욕구, 놀고 싶은 욕구, 쉬고 싶을 욕구, 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 욕구 없이 못 살죠. 근데 사탄이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냐면은 이 욕구를 과도하고 지나치게 그리고 넘치게 조금 더 끊임없이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는 삶을 살도록 부추긴다는 것이에요. 세면 음성으로 여러분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래, 야, 네가 좋아하는 인생, 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아니, 법에만 저촉 안 되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아니, 도대체 네가 뭐 하는데 누가 뭐래냐. 다 그렇게 살더라. 네 욕구대로 살아라. 어떻습니까? 이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개인의 욕구가 좀 다 다르실 것이죠? 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욕구를 끝까지, 개인의 욕구를 끝까지 만족하고 끝까지 가보신 분 계시죠? 아, 왜 그러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냥 가보신 적 계시죠? 밤새 즐긴 적 계시죠? 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 만족한 삶을 위해서 갈 때까지 가보니 어떻습니까? 그 끝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만족이, 내 욕구가 만족이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내 욕구와 갈증이, 그것을 채우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면은 그것이 내 만족함을 줄 줄 알고 끝까지 가봤는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더 많은 갈증으로 우리는 갈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도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의 한 바닷가운데 덩그러니 혼자 남겨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또 다른 공허함, 또 다른 갈증, 또 다른 갈망이 저와 여러분을 엄습했던 것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맞죠? 이런 육체의 소욕을 주장하여서 비정상적인 삶으로 점철된 예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속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쭉 말씀을 드릴 때에 다른 사람에게 비추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비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19절에는 성적인 타락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결과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동을 음행이라 하고요. 결혼 이후에 상대자,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정을 섞거나 몸을 섞는 모든 일체 행동을 음행이라 합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성적 관행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동성애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제되지 않은 성을 의미합니다. 성적으로 방종하게 되는 문화나 성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것에 끊임없이 빠져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적인 타락의 거짓의 삶을 산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그 뮤지컬을 하나 보고 싶었었어요. 그 뮤지컬 이름이 맘마미아라는 뮤지컬인데요. 그게 왜 보고 싶었냐면은 그 광고에 나온 여자가 너무 이뻤어요. 버스 지나가는 버스에 그 여자가 이러면서 환한 웃음으로 노래를 하는 장면이 버스마다 막 지나가고요. 광고판 뭐 다 붙여가지고 런던 어디 뮤지컬을 한다고 해. 맘마미아를. 알고 봤더니 돈이 너무 비싸. 못 갔어. 근데 한국에 오니까 맘마미아가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그래도 싸니까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제가 또 아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청소년 때. 아바 노래를 들으면서 야, 기대를 해서 갔습니다. 이 스토리가 전개를 되는데 저는 중반 이후부터 도대체 이 스토리에 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스토리냐면은 한 청소년 여자애가 집이 답답하고요.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을 하고 유럽을 돌아다니다가 공식적으로 몸 섞은 남자가 셋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몸 섞은 누가 딸인지 몰라요. 아이를 낳는데. 누가 내 아이비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세월이 지나고 어느 섬에서 호텔을 경영하는데 파티를 여는데 그 파티에 그때 몸 섞었던 새 아빠가 다 와. 그래서 거기서 뭐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어느 사람은 이 영화를 보고 울었다는 사람이 들려요. 도대체 어느 대목에서 감동이 돼서 울었을까? 저는 도대체가 이 미국의 이 문화가 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성, 일부일처로 한 가정을 이루고 다복하게 사는 이것들을 교묘하게 조장하여서 스텝파더, 양부모가 세 명이나 되는 것을 조장하여 그것이 문화처럼, 마치 가출하는 것이 문화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막 노래를 하는데 나중에는 노래도 들리지도 않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사탄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데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악으로 표현합니다. 소수 인권으로 묘사를 해서 최근에 차별금지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이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 할 수 없어요. 죄라 선포하는 순간 목회자가 벌금형이나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교육받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할 때, 동성애가 죄라고 할 때 그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혐오하는 것이죠. 그 죄가 죄라고 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성경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하는 세상, 한 여자가 수많은 남자와 놀아나는 세상, 그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문화를 흘리는 세상에 거부하셔야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를 지키셔야 해요. 사단의 거짓 문화에 놀아나지 않도록 이제는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리고 성령의 운행함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성적인 부분에서 거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제가 나눌 여러 가지 많은 거짓된 영을 거부하셔야 해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비정상적인 삶의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술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주술은 잡신과 관련된 것들을 직업적으로 하거나 취미로 하는 모든 일체를 주술이라 합니다. 혹시 이사할 때 날 보는 분 계십니까? 미신이에요. 사주, 팔자, 부적, 마술, 초능력, 내의 안정된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나보다 더 강한 것들을 끌어다가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주술적인 미신인 것입니다. 제가 수유동에 살았어요. 학교를 갔다 보면 미아리, 한 많은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청소년 때 미아리 고개를 넘어갈 때 양쪽에 그 점집부터 시작해서 아주 바글바글해. 근데 어느 날 기독교 리서치라는 결과 그 점집에 드나드는 사람의 통계를 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20%. 충격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원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한강입니다. 예? 뭐 하세요? 순간 두려움이. 제가 그동안 내 지갑에 부적을 놓고 다녔는데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부적이 쓸데없음을 알고 12여 년 동안 지갑 속에 부적을 놓고 다닌 거예요. 그 비싼 돈, 저는 부적이, 물어봤어요 제가, 얼마냐고. 야, 그렇게 비싼 부적이, 이게 혼돈이 되는 거짓의 영에 놀아나는 것이, 그 부적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사주나 팔자나 궁합이나 이런 초능력이나 마술이 나를 안정시켜줄 줄 알고 사탄이 속임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미신 행위에 빠지게 하는 거 거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독과 관련된 것들을 본문에는 술 취함과 방탕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함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장된 기쁨이라. 술을 마시는 분들, 잠깐은 기쁜데 위장된 것이죠. 마약도 동일한 것이죠. 잠깐은 내 감정을 기쁘게 하지만 위장된 것이죠. 또 다른 쾌락, 여러분을 중독시키는 많은 것들이 위장된 기쁨을 가져다 주므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술 취함이 지나쳐서 번지면 여기 나오는 방탕함에 이른다. 여러분, 많은 범죄들이 술 취한 이후에 벌어지는 사실 아십니까? 목사님, 제 DNA가 술을 안 마시면 견딜 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속는 것이에요, 자꾸. 저희 집에 술고래가 두 명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집에 들어간 그 술고래 두 분 때문에 집안이 뭐 어린 마음에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술 취함과 방탕은 가정을 패망케 하는 원인이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에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20절에 나오는 것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투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할게요. 두 번째,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왼수 있으시죠? 예? 그런데 그 왼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맞습니까? 비정상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비정상적인 것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라. 야, 저 사람 도대체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마음속에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말이죠. 주께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고 앞으로 너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계속 말씀하신, 우리는 속아서 올가미로 벗어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수많은 왼수들을 몇 사람 키우죠. 그렇게 왼수를 키우다 보니까 분쟁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시기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시기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거스려 노린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위나 소유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기에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저것을 빼앗으리라 하고 시기를 하는 것이고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배합하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픈 거예요. 탕자에 비해 보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보고 배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투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골밀도 측정을 하랍디다. 골밀도 측정을 해서 골다공증에 대다수 여러분 많이 걸렸는데, 여러분 골다공증에 왜 걸릴까요? 칼슘이 부족해서 멸치를 많이 안 드셨습니까? 철분을 많이 안 드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골다공증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 시작. 평온한 마음,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이게 골다공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 내 마음속에 시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뼈가 삭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삭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밀도가 빠진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으로. 근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거짓에 속게 만드는 것이죠. 야, 그 정도는 시기해도 되고 그 정도는 질투해도. 아니요, 뼈가 썩는다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시기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예배 시간에 해결하려면 언제 해결합니까? 지금까지 연결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뽑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20절과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쉽게 분을 낸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짜증을 많이 내시거나 욱하거나 분을 많이 내신 거 맞죠? 이게 굉장히 불쾌지수가 높아가지고 막 욱하고 그런 거 맞죠? 할 수는 있는데 그러한 욱하고 화를 내는 것이 비정상적인 삶을 아시란 말이에요. 속는다고요, 우리가 사단에게. 나는 원래 이렇게 화를 한번 내야 이 집안이, 집안꼴이 잘 돌아가.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분쟁을 일삼거나 그 다음 말씀 보면 당짓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당을 짓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만들고 내 편과 네 편을 갈라서 완전히 서로 싸늘한 벽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누구도 다 어느 차별 없이 여러분 받으시는 아름다운 소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분열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논쟁적이거나 혹은 싸우려는 태도를 얘기해요. 이 분열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약간 고개가 이렇게 30도 정도 이렇게 기울여져 있어요. 뭘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삐딱하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들을 삐딱하게 보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므로 내 마음속에 분열하는 영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비정상이에요. 그런 분열함의 싹이 크면 이단 패거리들이 됩니다. 여기 마지막에 표현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영에 똘똘 뭉친 패거리들이 만들어진다. 최근에 성락교회도 문제가 되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은혜력 교회도 문제가 되는데 다 이단들이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거짓 영을 거짓 영에 속아서 사람들의 돈을 뺏기 위해 피니라는 곳에 피신을 시켜서 재산을 몰수하고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때리게 하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속으니까요. 많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열거한 수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집에 들어가셔서 과연 내가 어느 삶 속에 어느 인생에 어느 시간에 내가 속아 있는가를 철저히 분석하시고 거기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그러면 그런 거짓의 영과 싸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십시다. 자,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선포하고요. 진리의 일을 선포하면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나의 탐욕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비로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에게 과연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잘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굳 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굳건하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 사단이 많은 속삭임으로 거짓으로 속이는데 우리는 항상 굳건하게 서야 한다. 굳건하게 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뽑으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세우심을 믿습니까? 저는 그 말씀 믿어요. 부르짐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식물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산에는 어떤 나무, 어느 산에는 어떤 나무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심으셨어. 크고 작은 나무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다 심으셨어. 나무들이 때로는 화창한 봄날에 바람이 날라오고 나비들이 오고 벌것이 올 때에 나무들이 할 일은 딱 하나죠. 줄기를 높이 올려들고 이파리를 반짝반짝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태양을 보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꽃과 나무와 함께 어우러지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폭풍우가 몰려오고 비바람이 칠 때는 이 식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죠. 뭐 하는 겁니까? 버티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때까지, 이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뭐 하라고요? 버티시라고요. 굳게 서시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신 그곳에 하나님이 뽑으실 때까지는 절대 뽑히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고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무엇으로 할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두 번째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야 한다.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된다 하면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곳에 믿음으로 순종하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하고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연탄길을 쓴 이철환 씨의 작품 중에 행복한 고물상이라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발췌를 해왔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저 어린 시절 때가 막 연상이 되더라고요. 가난한 아버지가 고물상을 하며 조금 모은 돈으로 식당을 차렸는데 실패하고 온 가족이 변두리 산동네로 이사를 간다. 동네 아이들이 다 떨어진 운동화를 보고 거지 신발이라고 놀린다며 자식들은 불평을 하는데 아버지는 설상가상 오토바이에 부딪혀 팔에 깁스를 하고 집에서 쉬게 된다. 어느 날 이슥한 밤 산간에 산동네에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친다. 천장에서 비가 주룩주룩 새자 어머니는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양동이를 받쳐놓으며 진작 지붕을 손볼 걸 그랬다고 푸념한다. 저 어렸을 때 이 양동이가 집안에 한 세네 개는 있었거든요. 비 막 맞으려고 빗방울 떨어지는. 아버지는 속이 상했는지 밖으로 나가버린다. 밤이 깊도록 아버지가 안 돌아오자 온 가족이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 동네를 다 뒤져도 아버지를 찾지 못한 가족들은 집으로 오다 지붕 쪽에 시커먼 물체를 발견했다. 깨어진 기와 위에서 빗물이 집 안으로 들이치지 않도록 한 손으로 우산을 붙들고 지붕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요? 아버지. 짧은 글입니다마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 사랑에 우리는 이 사랑을 고귀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까?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조그만 사랑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식을 향한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주체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손과 발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시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루하루 거짓의 영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같이 먼저 부를 생각합니다. 이 가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깊은 한숨 내쉴 때, 이게 어떤 때입니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염없이 끊임없는 욕망 끝에 갔었을 때의 절망과 한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신다 합니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테니까 사랑으로 일어서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거짓된 삶, 거짓된 말, 거짓된 행함 성령으로 치료해달라고, 내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